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막 얼큰한 김치찌개가 엄청 당긴다고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네, 김치찌개 좋죠.
근데 평범한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발 디딜 틈도 없는 관광객 인파를 뚫고 들어가야 해요. 게다가 간판도 잘안 보이는 낡은 오피스 건물 로비로 들어가서 그 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무려 16층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16층이요?
네, 16층이요. 게다가 찌개 한 그릇 가격이 거의 50달러에 육박하고요.
와, 50달러면 진짜 장난 아니네요.
그렇죠. 여긴 서울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서 땅값이 제일 비싸고 자본 흐름이 빠르다는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 그중에서도 딱한 블럭의 기형적인 만큼 압축된 기묘한 세계. 바로 코리아타운입니다.
아, 코리아타운. 진짜 흥미로운 공간이죠. 이게 단순히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기보다는 그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 심장부에 꽂혀 있는 거대한 상업적 돌연변이 같달까요?
맞아요. 완전 돌연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심층 분석 시간에는 바로 이 공간을 완전히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2026년 6월 26일자로 발행된 맨해튼 코리아타운 종합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아주 따끈따끈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담고 있는 보고서죠.
그러니까요. 그저 맛있는 불고기 냄새 나고 네온 사인 반짝이는 식당 골목인 줄만 알았던 곳이 사실은 어떻게 글로벌 거대 자본이랑 이민자들의 생존 본능이 얽혀서 거대한 수직형 상업 플랫폼이 되었는지 그 숨겨진 기계장치를 뜯어보는 게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이 공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진짜 이해하려면 일단 머릿속에 지도를 딱 띄우고 우리가 어디 있는지부터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지리적 위치가 진짜 중요하죠. 코리아타운 중심이 웨스트 32번가, 그러니까 브로드웨이랑 5번가 사이 딱한 블럭이잖아요. 흔히 코리아 웨이라고 부르고요.
네. 걸어서 끝에서 끝까지 뭐한 5분? 길어야 10분이면 통과하는 아주 짧고 좁은 거리죠.
근데 주변을 둘러보면 진짜 엄청나요. 매일 수십만 명이 쏟아져 나오는 펜스테이션이랑 모이니안 트레인홀이 코앞이고, 유명한 메이시스 백화점 있는 헤럴드 스퀘어도 있고요. 고개만 들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딱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미드타운의 엄청난 유동인구를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완전 블랙홀이죠.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살인적인 유동인구랑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임대료를 자랑하는 미드타운 한복판에서 대체 이 짧은 한 블럭이 어떻게 수많은 식당이랑 주점, 노래방을 다 수용하고 있을까요?
보통 상권은 골목을 따라서 옆으로 확장되잖아요.
그렇죠. 수평적으로 확장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거긴 공간이 없으니까 옆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딱 떠올린 비유가 있어요. 약간 좁은 땅에 빼곡하게 책을 꽂아놓은 거대한 수직 책장 같아요.
오, 수직 책장. 그거 표현이 아주 정확한데요.
거리 1층에서 보이는 간판은 그냥 책 등에 적힌 제목일 뿐이고, 진짜 내용은 엘리베이터라는 책갈피를 타고 2층, 10층, 16층을 펼쳐야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보고서 보니까 스페이스 가라오케라는 곳은 무려 11층에 있더라고요.
네, 웨스트 32번가 34번지 건물 11층이죠.
아니, 길 가다 우연히 눈에 띄지도 않는 11층, 16층까지 사람들이 굳이 엘리베이터를 5분씩 기다려가며 찾아 올라간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바로 맨해튼 코리아타운만이 가진 기형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수직 밀도의 마법입니다. 맨해튼 1층 임대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개인 사업자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들은 층별로 임대료 압박을 분산시키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건물 외벽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세로 간판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엄청 길게 늘어져 있죠.
그게 단순한 간판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타임스퀘어의 거대한 전광판처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소비자들의 인식도 변했다는 거예요. 16층까지 올라가는 번거로운 과정 자체를 일종의 비밀스러운 목적지 탐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1층에 널려 있는 흔한 식당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만 아는 숨겨진 핫플레이스를 찾아간다는 심리적 보상 같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1층 식당에서 밥 먹고 11층에 숨겨진 노래방에서 막 놀다가 16층 라운지에 가서 야경 보며 칵테일 마시고, 와, 건물 하나를 수직으로 오르내리는 것만으로 완벽한 하루 동선이 완성되네요.
그러니까 이 건물 하나하나가 사실상 수직으로 세워진 거대한 테마파크나 다름없는 셈이죠. 근데 이 화려한 생태계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아, 지금의 번쩍이는 네온 사인 아래에는 꽤 묵직한 역사가 깔려 있잖아요. 시간을 1970년대로 돌려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당시 32번가 일대는 관광객 핫플레이스가 전혀 아니었어요. 초기 한국계 이민자들이 가발 도매상이나 의류 도매상에서 먼지를 마셔가며 땀 흘리던 고된 노동의 현장이었죠.
맞아요. 완전 생계를 위한 곳이었죠.
그래서 코리아타운 최초의 식당들도 화려한 미식을 팔기 위해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한 이민자 노동자들이 퇴근길에 싼 값에 지친 몸을 달래던 철저한 생계형 인프라였어요.
그 분들만의 거실이자 식당이었던 거네요. 그러다가 1990년대를 지나면서 공기가 확 바뀌잖아요.
네, 테이블 한가운데서 고기를 직접 굽는 불판 바비큐 문화, 그리고 남들 다 문 닫는 새벽까지 하는 심야 영업, 노래방 문화가 결합되죠.
원래는 한국인들끼리 피로 풀던 아지트 같은 거였는데.
맞아요. 그 특유의 에너지가 입소문을 타면서 비양국계 뉴요커들이 야간 문화를 즐기러 막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코리아타운이 단순한 민족 집주지에서 도시 엔터테인먼트 지구로 진화하는 첫 번째 변곡점이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두 번째이자 가장 거대한 변곡점 한가운데 서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글로벌 한류의 폭발.
정확합니다.
BTS, 오징어 게임, 기생충 이런 글로벌 메가 히트작들이 터지면서 코리아타운은 이제 단순한 유흥가를 넘어 한국 문화산업 전체의 오프라인 쇼룸으로 진화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데이터를 파고들다가 진짜 흥미로운 모순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데이터인가요?
2025년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통계를 보니까 뉴욕시 한국계 인구가 약 8만 7천 명인데 이들 중 과반수가 맨해튼이 아니라 퀸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뉴욕 진짜 한국인들의 삶은 코리아타운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나 퀸즈 플러싱으로 가야 진짜 동네가 나오잖아요. 한인마트, 치과, 미용실, 학원.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은 다 거기 있어요. 결국 코리아타운 한복판은 정작 한국인이 거의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바로 플러싱과 맨해튼 코리아타운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플러싱이 이민자들의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이라면 맨해튼 코리아타운은 철저하게 큐레이션된 다문화 경험지구로 기능하는 겁니다.
큐레이션된 경험지구라?
네. 지금의 코리아타운을 굴러가게 하는 동력은 주변에 사는 한인들이 아니에요. 미드타운의 막대한 글로벌 유동인구와 한류 팬덤의 지갑이 이 상권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죠.
세대교체 관점에서 보니까 아기가 딱 맞네요. 1세대 이민자들이 땀 흘려 생기형 식당 털을 닦았다면 지금 그걸 운영하는 건 영어가 유창하고 주류 시장 흐름을 꿰뚫고 있는 1.5세대랑 2세대들이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세대가 팔던 투박한 김치찌개를 자녀 세대가 뉴욕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프리미엄 코리안 다이닝으로 완벽하게 번역해낸 거네요.
하지만 그 화려한 진화와 세련된 브랜딩 이면을 들여다보면 아주 잔혹하고 피말리는 경제적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문화나 역사 같은 낭만적인 단어를 걷어내면 오직 숫자만이 지배하는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가 드러나죠.
자, 그럼 그 잔혹한 숫자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2026년 기준 뉴욕시 일반 최저임금이 무려 시간당 $17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앱 기반 배달 노동자들 최저 보수는 $21.44로 법제화됐어요. 인건비만 올랐나요? 식재료비는 폭등했고 갱신 때마다 수십 퍼센트씩 뛰는 미드타운의 살인적인 상가 임대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숫자들을 외식업 종사자들의 재무제표 관점에서 해석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코리아타운 상징인 24시간 심야 영업을 그냥 잠없는 한국의 트렌디한 융문화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경영자 입장에서 이건 문화를 넘어선 처절한 생존 전략입니다. 전미 레스토랑 협회 데이터를 보면 외식업계 고정비 압박이 한계치에 달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좁은 매장에서 무시무시한 고정비를 다 감당하려면 방법이 딱 두 개밖에 없다는 거네요. 테이블 회전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던가?
아니면 남들 다 문 닫는 새벽 3시, 4시까지 불 켜놓고 꾸역꾸역 한 팀이라도 더 받아서 하루 영업시간을 물리적으로 늘리던가?
와, 뼈를 깎는 생존이네요, 진짜.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몸을 갈아넣는 심야 영업으로도 임대료 인상 속도를 못 따라가는 임대점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리아타운에 급격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죠.
아, 저렴하고 푸짐하게 음식 팔던 소규모 가족 식당들은 버티지 못하고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거대한 자본력을 갖춘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서 가장 상징적이라고 본 게 서울에서 미쉐린 스타를 받았던 고급 레스토랑 주옥이 32번가 건물 16층으로 통째로 이전해온 사례였어요. 파인다이닝이 수직 건물 위로 올라간 거죠?
네, 아주 극적인 변화죠.
근데 여기서 제 안에 비판적인 시각이 좀 발동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비싼 파인다이닝이랑 대형 자곤만 살아남으면 우리가 알던 정겹고 가성비 좋던 코리아타운의 매력은 다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겁니다.
찌개 한 그릇에 소주 기울이던 고유성은 증발하고 돈 많은 사람만 올 수 있는 영혼 없는 테마파크가 되어버리는 부작용이잖아요.
네, 상권의 영혼이 사라진다는 호스트님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맨해튼 한복판이라는 이 극단적인 자본의 용광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수학적인 한계가 명확히 존재해요.
15달러짜리 찌개 팔아서는 17달러 인건비랑 수만 달러 월세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사장님들이 욕심내서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가격을 안 올리면 내일 당장 간판을 베려야 하는 구조적인 강요를 받는 겁니다. 고급화와 객단가 상승이 유일한 방어막이 된 거죠.
결국 비싼 돈을 낼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그 16층 구석까지 끌어모아야만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지리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높은 가격을 정당화하려고 이들이 꺼내든 현대의 무기가 바로 디지털 마케팅, 특히 SNS입니다.
2026년에 뉴욕 방문할 관광객이 6,630만 명으로 예상되잖아요. 그 엄청난 파이 조각을 뺏어오려고 16층 매장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구글 맵스를 일종의 디지털 간판으로 쓰고 있는 거군요.
맞아요. 엘리베이터 앞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스마트폰 화면 속에 간판을 다는 셈입니다. 작동 원리를 보면 아주 치밀해요.
어떻게 돌아가나요?
타임스퀘어 걷던 관광객이 틱톡을 엽니다. 그럼 알고리즘이 화려한 불쇼가 펼쳐지는 바비큐 고기나 16층 라운지의 힙한 네온사인 영상을 딱 띄워주는 거죠.
와, 그럼 시각적 자극에 매료된 관광객이 영상에 링크된 구글 맵스를 클릭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거리를 걷다 간판 보고 즉흥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스마트폰 GPS, 파란 점만 보고 직진하는 거예요.
1층에 다른 수많은 식당 쇼윈도우는 다 무시한 채 오직 목적지만 향해서 로비로 들어가 주저없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거고요.
네. 과거에는 입지가 상권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알고리즘이 지리적 약점을 완벽하게 덮어버리는 거죠. 온라인상의 무형 콘텐츠가 좁은 오프라인 공간의 맛과 냄새로 치환되면서 막대한 오프라인 결제로 직결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됐네요. 자, 그럼 이렇게 좁고 비싸고 치열하게 진화하는 코리아타운의 5년, 10년 뒤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A는 45% 확률로 가장 유력한데요. 관광형 한류 상권이 더욱 공고해지는 방향입니다.
뭘 테마거리요?
네. 그리고 시나리오 B는 35% 확률인데 아예 프리미엄 한식집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겁니다. 15달러 밥집은 전멸하고 수백 달러를 호가하는 파인다이닝이나 회원제 바처럼 미식가와 고소득층만 겨냥한 럭셔리 상권이 되는 거죠.
1세대의 생계랑 흔적이 아예 지워지는 시나리오네요. 근데 제가 자료 보면서 제일 두려웠던 건 확률 20%짜리 마지막 시나리오 C였어요.
가장 경계해야 할 암울한 미래죠. 임대료 압박형 축소와 업종 단순화 시나리오입니다.
그 살인적인 임대료 못 버티고 소형 독립점퍼들 다 쫓겨나서 막대한 자본력 가진 거대 프랜차이즈 체인만 살아남는 그거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코리아타운만의 고유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미드타운의 흔한 또 다른 획일화된 상업거리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지금은 테마거리랑 프리미엄 공간이 섞이는 게 유력해 보이지만 사장님들은 매달 월세 고지서 받을 때마다 시나리오 C의 공포랑 싸우고 계시는 거네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걸어본 이 수직의 도시 코리아타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게 단순히 여행 가면 한번 들릴 법한 식당 골목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민자들의 생존투쟁이 뉴욕의 극단적인 자본주의랑 만나 어떻게 변형되는지, 한류라는 문화의 힘이 어떻게 자본화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실험실이잖아요.
네.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찾든 문화를 탐구하든 파고들수록 놀라운 곳이죠. 그래서 이 분석을 바탕으로 마지막에 철학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코리아타운은 앞으로 글로벌 자본을 얻고 점점 더 성공할 겁니다. 매장들은 더 비싸지고 화려한 글로벌 브랜드로 채워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1세대 이민자들이 땀 흘려 일군 치열했던 생존의 기억, 그 투박했지만 끈끈했던 정취가 완벽히 표백된 채 오직 거대 자본이 만든 매끈한 K-푸드 테마파크만 남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그걸 진중한 코리아타운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미드타운의 또 다른 상업지구로 전락하는 것일까요?
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6층에서 화려한 야경을 보면서도 1층 바닥에 서려 있는 초기 이민자들의 땀방울을 돌아보게 만드는 정말 날카롭고 묵직한 질문이네요. 여러분도 다음에 코리아타운 네온사인을 보시거나 꼭 뉴욕이 아니더라도 동네 상권이 변하는 걸 보실 때 이 마지막 질문을 꼭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문화가 생존하는 방식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열릴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좁고 높은 공간에 얽힌 이 거대한 이야기,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계속 탐구해 보시길 응원합니다.